이 시간 고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에가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에가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 에가서가 시고 또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이 5장은 좀 특이하게 1장부터 4장까지는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시가 구성되어졌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비탄과 고통 가운데 4장까지는 어쨌든 그 무질서의 혼돈 가운데서도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그 애통이 폭발하여서 5장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파괴된 이후의 것들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비통하고 또 비탄하며 애통한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구절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인데요.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가장 약자 중인 여성의 존엄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이 성폭력의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보시면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에 매달리다 라는 뜻은 교수형 또는 참수형 이 사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교수형이나 참수형을 당해서 이 적들의 손에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받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결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목이 달아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장로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함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존경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청년들이 맷돌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맷돌을 가는 것, 맷돌을 지는 것은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은 우리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서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일들이 확연하게 이렇게 딱 구분 돼 있었죠. 근데 특별히 이 맷돌을 가는 일은 여성들 중에서도 그 여자 종들 또는 아주 낮은 지위의 여성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을 젊은 청년, 그 남자들이 맷돌을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당시 문화로 이해했을 때는 이거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젊은 남성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21절 보시면은 이제 삼손이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무엇을 하냐면 맷돌 가는 일을 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삼손에게 주고자 하냐면 그 사기를 저하시키고 굴욕감을 주고 굉장한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지금 동일합니다. 이 바벨론의 이 적들이 이스라엘의 젊은 남성 청년들에게 맷돌을 지금 지게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수치와 굴욕감을 주고 이 우리가 정한 질서의 체계에서 전복시키지 못하도록 그들의 사기 그리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제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이들이 이제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아동의 노동력이 필요했을까요? 특히 이제 그 적들이 아동의 노동력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아동에게 이런 학대를 하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그 아이들이 학대당하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켜봐야 하는 그 무력감을 선사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 노동을 그리고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민족의 미래가 아이들입니다. 민족의 희망이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핍박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 스스로가 미래가 되지 못하도록, 뭔가 민족을 위하여서 살아내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거죠. 어릴 때부터 억누르고 괴롭혀서 더 이상 자신들의 민족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그 희망의 불씨를 꺾어버리는 행위를 지금 적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성문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이제 성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이라는 이 단어, 또 어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연륜이 있다, 또 지혜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노인들이 성문에 지금 앉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지혜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이 의사결정을 지금 공동체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의 자치권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는 청년들이 노래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부르죠. 이 노래라는 것, 이 젊은이들의 희망과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사정이, 민족의 사정이, 공동체의 사정이 이러하니 그들의 입술에서 즐거운 힘 있는 희망의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희망도 다 꺾였다라는 것을 시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 이야기하는데, 완전 지금 이 다윗의 고백에 역전된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변하여 춤을 그치게 한 이 상황인 거죠. 1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질서, 사회의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그들의 자치권이 상실되었으며 그들의 백성들이 얼마나 억압받고 탄압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시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이 고통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고난과 고통 또 문제 앞에서 본능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본능입니다. 혹시 이 문제가 내 탓은 아닌가, 내 문제는 아닌가,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혹시 이게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고민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문제 앞에서 첫 번째 그 질문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고민을 하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많이 갑니다. 이것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타인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비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또 고난과 고통 앞에서 본능적으로 이게 내 탓이 아닌가라고 돌아봅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능적인 질문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은 그 이러한 성찰을 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17절과 18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는 자에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곧 눈이 가려워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났을 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 무감각의 상태가 지속되면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여우들이 뛰어논다. 그 거룩한 시온산에서 당시 부정적인 동물로 인식되었던 여우가 뛰어논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지 아니한 그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있게 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서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부자는 여전히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음부에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민족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그 부탁은 차마 못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거지로 있었던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혀에 물을 대게 해달라.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가 아무렇게나 명령해도 되는 존재로 여전히 음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보지 못하고 무엇이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 성찰을 하지 못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졌고 결국 눈이 가려워져서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지옥과 같은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가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이게 참울하고 우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19절에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공동체의 그 성찰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히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신뢰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절과 22절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 두 구절만 보면 또다시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9절에서 보았듯이 또 앞에서의 그 내용들을 보았듯이 시인은 전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버지에게 뭐 도움을 구할 때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 저 그냥 이렇게 두실 겁니까? 아빠 저 이렇게 그냥 둘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께서 나를 돕지 않을 거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묻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날 도울 능력이 있다. 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과 22절의 그 표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통과 고난이 너무 힘겹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한절 한절 살펴봤으니까 조금 우리가 시각을 조금 멀리서 좀 전체적인 이 맥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파괴되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서 지금 이 시가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전을 누가 파괴했습니까? 바로 바벨론 적들이 그 성전을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은 뭐 민족 간, 나라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고대 신들의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적들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이 적들을 사용하여서 성전을 파괴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손이 이 적들을 사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성전을 파괴했을까? 우리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 스스로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 손으로 자신의 성전을 파괴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일이 더 놀랍게 600년 이후에 또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600년 이후에 성전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스스로 그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이 없을 수 없고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소망 가지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는데요.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만 소망 둘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